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트남 여성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노안티 흐엉 씨 변호인은 오늘 오전 흐엉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곧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달 1일 흐엉 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흐엉 씨가 지난 2년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며 형기를 채웠고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미국 실업률이 3.6%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모두 26만 3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4월 실업률은 지난 1969년 이래 최저치로 전달인 3월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월 기준으로 미국 내 실업자 수는 모두 580만 명입니다. 비농업 부분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6센트가 오른 27달러 7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시간당 평균 임금은 3.2%가 올랐습니다. 이번 집계에서는 올해 2월과 3월 일자리 추가 수가 수정됐습니다. 2월은 3만 3천 개에서 5만 6천 개로, 3월은 19만 6천 개에서 18만 9천 개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주도한 군사봉기 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군부 행사에 나타나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수도 카라카스의 포르투 티우나 기지에서 군 사령관 등 병력 4,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역자들의 쿠데타 시도를 물리치고 군대가 전례 없이 단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이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정권 찬탈을 중단하기 위해 무장봉기에 나서고 군 병력의 헌법적 행동과 자유작전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이 두 달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양측이 탈레반의 무장해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미국 특사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협상을 재개하면서 아프간 국민이 내전 종식을 바란다는 점을 탈레반 측에 강조했다면서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고 폭력을 멈추고 평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트위터에 미국은 탈레반의 무장 해제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그런 환상 대신 미군의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인적 재정적 손실을 막는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 중인 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도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이 오는 2022년까지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 두 척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중국의 군사와 안보 발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항공모함은 현재 랴오닝함 한 척이지만 올해 첫 국산 항공모함이 개발돼 실전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건조에 들어간 두 번째 국산 항공모함이 3년 안에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타이완 주변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군사훈련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이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작전에 대비해 군사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발효를 목표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헌법 기념일을 맞아 열린 헌법 개정 지지파 집회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자세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헌법에 자의들을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자신이 선두에 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 구조에는 국제분단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 조치가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침체된 경제 상황은 한반도와 주변국 야경을 담은 위성 사진에서도 드러난다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의 포괄적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하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has to be a comprehensive picture that
내일 북한정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다소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에 대한 적법한 인도 지원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보도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유엔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할 예정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비건 대표의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발표할 일정이나 회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건 대표가 방한 시 한국 측과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핵무기 자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돌린다면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장기간에 걸친 인도적 위기는 순전히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재원을 주민들의 기본적 복지를 위해 쓰기보다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자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불법적인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며 방치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재배치함으로써 지난해 유엔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유연한 입장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미한 정상회담에 앞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로 남북경제협력사업 확대에 일부 재량권을 줄 의향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지금 인도적 사안을 논의하고 있고 나는 솔직히 말해 괜찮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식량이나 다양한 것들로 돕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주목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10일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폼페오 장관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완화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침체된 경제 상황은 한반도와 주변국 야경을 담은 위성 사진에서도 드러난다고 영국의 유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기상이변과 대북 제재 등 각종 요인이 취약한 북한의 전력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안소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우주에서 바라본 북한의 밤모습은 해안선과 육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암흑에 쌓여 있습니다. 전국이 환한 불빛으로 뒤덮인 한국과 중국, 일본과 달리 북한은 평양만 있는 섬나라 같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이런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을 게재하고 북한의 불투명한 경제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야간 조명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밤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은 북한 경제가 이전보다 더 가난하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특히 기상에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야간 조명도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40%가 줄어든 가운데 최근 위성 사진은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잡지는 이어 국내 총생산 GDP 지표는 국가의 특성상 44%의 변동률이 있을 수 있다며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독재 국가의 경우 야간 조명도가 경제 상황을 가늠케 한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중국의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조명도와 국내 총생산 GDP를 분석해 얻어낸 빛과 경제 산출량 방정식을 북한에 적용한 결과 북한이 세계 10대 빈곤국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밤이 잠시 환해지는 듯했지만 다시 어두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석탄 수출 금지 등 대북 제재의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날씨로 보인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수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에 지난 2015년부터 심화된 가뭄 현상이 취약한 전력 상태를 더욱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에서는 북한 내부의 상황을 알 길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가령 북한 주민 대부분이 태양 전지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태양 전지판은 야간 조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물리학에서의 블랙홀처럼 북한 내 어떤 경제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예전에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정황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3년 연속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가 최근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북한 깃발을 단 선박들은 모두 79회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에 185건과 2016년에 275건에 비해 각각 57%와 71% 줄어든 겁니다. 2016년 이전까지 북한 선박들은 평균 300회 안팎의 검사 횟수를 기록했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운항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들은 모두 결함이 발견돼 안전검사를 통과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북한 선박들은 79차례 실시된 검사에서 모두 759건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2015년 단 한 건만이 결함이 없는 선박으로 기록됐을 뿐 2016년부터 3년 연속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구에 발이 묶이는 정선 조치를 받은 북한 선박은 8척으로 정선율이 10.13%에 달했습니다. 자국 선박의 검사 횟수가 50건이 넘는 나라 중 정선율 10%를 넘긴 곳은 팔라우와 키리바시, 몽골, 시에라리온, 토고 등 모두 6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이처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박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를 항해 중인 북한 선박들은 일부만 2000년대에 건조됐을 뿐 대부분 198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 칠레 등 태평양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등 모두 2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북한 등 5개 나라와 미 해안 경비대 등 10여 개 기관들은 옵소보로 등록돼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포괄적 핵폐기 로드맵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에 관련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포괄적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has to be a comprehensive picture that starts as the beginning point.
강 장관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논의의 시작점으로 포괄적인 그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그 같은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밝은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속화되도록 만드는 측면에서 북한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anoi clearly demonstrated very different positions from the two sides for the two sides to meet and have a productive discussions. Obviously,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양측의 극명한 입장차를 아주 잘 보여줬으며 양측이 다시 만나 생산적인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보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했으며 특히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구체적인 조치들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같은 조치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담은 구체적인 제안을 갖고 왔다는 사실은 실제로 행동을 취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측 최고 지도자의 의중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two leaders remain committed to continuing the dialogue. President Trump reaffirmed his willingness to meet again with Chairman Kim.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계속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등 두 지도자가 계속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여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 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아직도 상황을 평가하고 계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대화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are not just US-imposed sanctions. These are the global sanction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대북 제재는 단순히 미국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국제적인 제재라는 겁니다. 강 장관은 제재가 해제되려면 안보리의 결정이나 행동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확신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노력에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의 여러 국제기구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우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핵화 또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여가 더 깊어지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그런 어떤 교류, 개방이 더 확대가 되면서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상황도 훨씬 더 호전이 되고 또 언젠가는 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7명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들 탈북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미국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은 대체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미국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주로 비핵화 정의와 핵시설 신고, 사찰 허용에 대한 약속이 포함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 폐기를 넘어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Dismantling facilities isn't enough. They need to be disassembled. You can tell by the reason.
최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복원 움직임이 관측됐듯이 북한이 해체했던 시설을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를 넘어선 영구적 불능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담긴 빅딜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Going to be a partial agreement, and then something happened, and then another agreement. There's going to be an overall agreement.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합의는 부분적 단계적 합의가 아닌 전반적인 것이 담긴 포괄적 합의여야 한다면서도 이행은 단계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양측이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입장을 굽히고 중간 지점을 찾아야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에 중간 단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 personally, and I'm just speaking for myself, do think it's conceivable that we could get a mid-step.
다만 전부 아니면 전무식 대신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취할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최소한의 비핵화 정의, 핵 목록 신고, 사찰 허용 등을 약속하면 미국도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협상 목표 자체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가 현실적인 협상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밤 메넨데즈 상원 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The question is, could you end up in an agreement in which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dramatically
메넨데즈 의원은 북핵 프로그램을 상당 수준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전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관한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우선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한 점이 그렇습니다.
네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극치라고 말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직후 발언이 나온 점도 이전과 다릅니다.
네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전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네.
이튿날에는 골프장 사이를 이동하는 약 50분간 단 둘이서 납치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일본 정부의 최근 잇따른 그 대북 제스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외교 청서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문구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에 최대 압박을 해야 한다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예.
과거 11년 동안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했지만 올해는 아예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네. 자, 아베 총리 지난해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계속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대북 제재에 앞장섰던 나라입니다.
네네.
하지만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차츰 대북 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급기야 올해 시정연설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특히 북일 국교 정상화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 언급한 걸 보면요, 이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맞습니다. 김 위원장이 국가에 무엇이 최선인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발언은 대북 태도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론을 주도했던 아베 총리의 자세와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의 발언, 일본 내부를 겨냥한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예.
집권 초기부터 납치자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다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 측과의 물밀 접촉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알려진 게 없는 상황에서 발언이 나온 것도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아베 총리도 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와중에 일본이 좀 소외되는 그런 상황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납치자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 간 역학구도에서 일본의 역할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한 일본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총리에게 북한 문제에서의 소외는 중국, 한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는 북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에 호응을 하고 나설까요?
예, 지금의 정세에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경제 활로를 찾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과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거액의 식민지배 배상금과 경제협력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워도 식량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실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된 중국 은행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들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당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직접 겨냥했던 첫 번째 중국 은행은 단둥은행입니다. 미 재무부는 2017년 11월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며 미국의 금융체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동안 중국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불법 자금이 거래되는 창구로 이용됐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최소 22억 달러를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행을 이용했습니다. 지난 2017년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은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대형은행이 북한의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은행을 조사 대상에만 올릴 뿐 아직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직접 제재가 불러올 미중 관계의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중국은행이 북핵 관련 자금의 가장 큰 창구라며 이들에 대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톰 에머 하원 의원은 미 금융체계를 이용한 불법 자금과 관련해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돕는 중국 등이라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체계에 장기적으로 접근했다며 통상 중국은행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이 이번에 중국은행에 북한과의 거래로 의심되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과 중국 정부는 탈북민 체포에 대한 공조를 중단하고 국제법을 준수해 보호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에 최근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도 두 나라 당국이 공조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탈북민과 중개인 색출을 위해 중국과 북한 정부가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2일 VOA에 북한 보위부의 사주를 받은 북한인 혹은 보위부 요원이 탈북민으로 과장해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 그룹에 들어간 뒤 탈북 중개망 정보를 파악해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양에서 지난 주말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7명도 비슷한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민 7명 중 북한에서 직접 탈출한 사람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이들을 지원한 중개 조직은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했지만 이런 사례가 늘고 있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내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교의 김성은 목사도 VOA에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해 주의를 더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은 북한 탈북자들을 탈출시키는 데 대해서 꼭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잡아야 했었고 중국도 G2라고 하면서 계속 인권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국 내 이제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을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잡아야 되고
중국 내 중개인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탈북민들을 일정 규모로 모은 뒤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공조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체포한 탈북민 한두 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탈북 중개 조직을 색출하거나 탈북 일가족 중 한 명을 볼모로 중국에 남겨 다른 탈북민 체포에 활용한 뒤 보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대표적이란 지적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런 북한과 중국 당국의 공조는 국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전 세계 정부는 북한과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조를 끝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권리를 존중받도록 국제사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 7명을 고문과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고위 탈북민들이 휴먼라이츠 워치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모든 탈북민은 구금돼 다양한 고문에 직면하기 때문에 송환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40자 유엔 인권이사에 제출한 정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거나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북한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도 이일 VOA에 유엔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이 인권 보호가 아니라 인권 탄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가입국들이 국제 협력할 경우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이 돼야 되지만 북중협력이 완전히 인권 탄압을 위한 국가 간 협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특히 유엔 난민조약과 의정서 비중국의 이행 의무를 무시하고 비인간적인 김정은 정권과 인권 유린 정책을 열심히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탈북민이 처한 어려움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 사안이라며 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구금 중인 탈북민 7명을 강제로 북송하지 말고 한국이나 제3국가로 보내도록 국제사회가 이를 위급한 사안으로 여겨 중국에 긴급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탈북민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제 이주민, 중개인들은 인신매매범이라고 주장하며 단속과 강제 송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북한 내 고아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인권 개선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주간 5일째를 맞아 워싱턴의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 FRC가 2일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 고아들의 인권 유린 실태가 고발됐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탈북민 김지혜 씨는 북한 고아원의 아이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학교에 다녀온 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다시 하루를 반성하는 생활 총화까지 해야 하는 노예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루에 일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 나무를 이제 해크를 해서 이제 못하면 저녁 식사를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 끝나면 이제 저녁에 다 같이 이제 저녁 총화 이제 생활 총화처럼 이제
또 배고픔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탈북하려 한다면 중국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곳이 이제 그냥 오는 곳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그런 곳을 이제 선택을 했었어요.
김지혜 씨는 인신매매로 팔려 중국에 가도 중국인 브로커들에 의해 강제 임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화 탈북 난민 인권 연합 대표는 최근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북한에는 보여주기식 고아원이 따로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This for Kim Jong-un.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that he wants to promote that he loves children which is
김 대표는 또 최근 탈북한 고아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아원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김 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인권 상황 개선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 살리기 운동, 그게 김정은이한테는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
김 대표는 인권 개선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지적에 소극적이라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군의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고 특히 아시아 일대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는 중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헌법 개정을 내년까지 실현하겠다고 아베 신조 총리가 강조했고요. 특검 조사 결과를 두고 백악관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중국군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지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육상과 해상, 공중 그리고 미사일 분야에서 중국군이 힘을 과시할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미 국방부가 2일 밝혔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2019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와 안보 관련 현황이라는 제목의 136쪽 보고서를 통해서 인민해방군의 빠른 성장을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좀 들여다보죠.
예, 중국의 방위비 지출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우선 지적했습니다. 네네. 대부분 해군력 증강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 밖에 미사일 개발을 포함 전략, 전술 현대화 작업,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전산 전쟁을 치르는 사이버 전투력 확대에도 자금을 많이 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자, 중국이 이렇게 방위 지출을 늘리는 이유도 파악됐습니까?
예, 두 가지 목표를 보고서에서 짚었는데요. 첫째, 중국 주변 지역 아시아 일대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고, 둘째, 세계 곳곳에 군사 기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네네.
먼저 중국 주변 지역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양대 현안이 있는데요. 남중국해에서는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대공포와 활주로, 레이더 등을 구축해서 언제든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파라셀 제도 시사군도에는 최신형 전투기까지 배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중국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중국의 한반도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그리고 국경 근처에 미군 부재를 포함한다라고 미 국방부가 분석했습니다. 이 북한과 접한 국경지대는 인민해방군 북부 전구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육해 공중전과 화학전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상황을 가정한 그런 훈련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과 한국군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을 자신들의 공으로 주장한다라고 보고서에 적었는데요.
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 쌍중단이 실현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확충한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국외 군사기지를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오랜 우호관계와 비슷한 전략적 이해를 가진 나라에 추가 기지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미 국방부가 전망했습니다.
예.
이밖에 중동과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일대가 기지 확보 목표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시작해서 각 대륙으로 군사기지 보유를 좀 더 넓혀간다 이런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북극에 군대를 보낼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는데요. 북극해에서 민간 연구 활동이 중국군 주둔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 핵 공격 억지를 명분으로 잠수함을 전개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미 국방부가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은 북극권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북극 이사회 옵저버 참관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왜 중국 나락 박해 이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네.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경제, 외교, 군사적 영향 증대를 지역적 우위 확립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짚었는데요.
네.
경제, 외교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 있고요. 군사적 영향력은 해외 군사기지 확보로 모색한다는 겁니다.
네. 중국군이 자금을 많이 들인 분야가 해군력, 전력 현대화 그리고 사이버 전투력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해군력 증강은 항공모함 배치가 핵심인데요. 현재 랴오닝함 한 척을 운용 중이지만 연내 첫 중국산 항모를 실전 투입을 완료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네네.
또한 두 번째 중국 국산 항모가 3년 안에 배치될 전망인데요. 조만간 항모 세 척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잠수함 확충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65회 에서 한 70척 정도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 전력 현대화나 사이버 전투력 확대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군이 전력 현대화 일환으로 다른 나라의 첨단 기술을 훔치려는 스파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민간 업체나 일반인들을 통해서 외국 이중 용도 기술을 절취하는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에 개헌 목표를 강조하고 있네요.
네, 2020년 개헌한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3일 아베 총리가 강조했습니다. 이날은 일본의 헌법 기념일인데요.
네?
나루히토 새 천황이 즉위한 레이와 시대 첫 헌법 기념일이라 아베 총리의 발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 집회 영상 메시지에서 있어요.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이 헌법을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네, 군대 보유를 명시하는 게 역시 핵심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라서 군대를 가지는 게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과 합의한 평화 헌법에 따른 건데요. 현행 일본 헌법 구조에는 육해공군을 비롯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국과 합의해서 만든 그 헌법을 고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이 2차 대전 종료 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면서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언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는 자주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초 집권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는 정규군 조직으로 국방군 신설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네네.
하지만 반전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한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라든지 이웃나라의 반대를 어떻게 뚫고 가려는 걸까요?
네, 국방군 신설 조항은 개헌안에서 폐기됐고요. 일본이 자체 방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무력 조직이죠. 자위대를 합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위대는 헌법 근거가 없는 조직인데요. 관련 조항을 개정 헌법에 넣어서 일본의 군대 역할을 하도록 공식화하는 겁니다.
네. 자,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헌법 기념일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개헌에 대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가, 즉 개헌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의 72%에 이르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화헌법, 그러니까 헌법 구조를 고쳐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64%가 반대했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흐름은 비슷한데요. 이 마이니치 최근 조사에서는 개헌 반대 48대 찬성 31, 교도통신조사에서는 반대 54대 찬성 42로 나타났습니다.
찬반 격차가 크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찬성 여론도 무시 못할 수준인데요. 헌법 기념일인 3일 도쿄를 비롯한 일본 주요 도시에서는 개헌 찬반 행사들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행사는 찬성, 즉 모임이었고요. 인근에서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개헌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6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추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뮬러 특검이 제출한 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2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바 장관이 1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예, 펠로시 의장은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 장관을 강하게 추궁한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바 장관이 지난달 법무부 예산 문제로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특검 수사 결과를 요약해서 연방의회에 보낸 바 장관 편지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바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당시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네네. 뭐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다른 또 사실이 또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이 지난 3월 27일에 바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 장관이 요약한 내용이 수사 결과의 문맥과 핵심 그리고 성질을 완전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불만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5월 1일 청문회에서 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문제 삼았는데 이 펠로시 의장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바 장관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법무부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 비판이 근거도 없고 무책임하고 무모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바 장관 1일에 이어서 2일에는 하원 법사위 청문회도 참석할 예정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 장관이 2일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질의에서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동원할 예정이었는데요. 바 장관이 이에 반발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결국에는 청문회가 무산된 셈인데 법사위원회 쪽에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바 장관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네. 펠로시 의장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의회 조사에 저항했다가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백악관의 의회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최근 하원 법사위원회가 특검 수사 결과를 관련해서 백악관 측에 요구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죠?
예, 법사위원회는 연방 법무부에 소환장을 발부해서 지난 1일까지 특검 보고서 원본과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시 소환장을 발부해서 도널드 맥겐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청문회 증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이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응하지 않는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2일 폭스뉴스 회견에서요. 맥겐 전 고문이 이미 특검에서 30시간이나 진술했다면서 다시 의회 청문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멧 플러드 백악관 법률고문은 최근 바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맥겐 전 고문의 증언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러드 고문은 또 특검이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 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네. 특검 보고서는 반쪽 진실을 밝힌 문서일 뿐더러 법률 전문 대학원에서 시험지로나 쓸 문건이 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27도, 남포 아침에는 13도, 낮에 2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2도, 중강 아침 최저 6도, 낮에는 28도, 강계도 아침 최저 8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최저 10도, 낮에는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 26도, 해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6도, 청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이 7도, 낮 기온은 18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트남 여성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노안 티 흐엉 씨 변호인은 오늘 오전 흐엉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곧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달 1일 흐엉 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흐엉 씨가 지난 2년여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채웠고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 11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그를 석방했습니다. 4월 미국 실업률이 3.6%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모두 26만 3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4월 실업률은 지난 1969년 12월 이래 최저치로 전달인 3월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월 기준으로 미국 내 실업자 수는 모두 580만 명입니다. 일자리 증가세는 전문 기술 서비스와 행정 지원 서비스 업종이 주도했습니다. 이 기간 해당 분야에서는 각각 7만 6천 개 그리고 5만 3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반면에 일반 판매와 소매 판매 업종 일자리는 약간 줄었습니다. 비농업 부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6센트가 오른 27달러 7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주도한 군사 봉기 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군부 행사에 나타나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수도 카라카스의 포르투 티우나 기지에서 군사령관 등 병력 4,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역자들의 쿠데타 시도를 물리치고 군대가 전례 없이 단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이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정권 찬탈을 중단하기 위해 무장봉기에 나서고 군병력의 헌법적 행동과 자유작전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군사력 우위에 대한 도전을 모색하는 중국이 오는 2022년까지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 두 척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중국의 군사와 안보 발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항공모함은 현재 랴오닝함 한 척이지만 올해 첫 국산 항공모함이 개발돼 실전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건조에 들어간 두 번째 국산 항공모함이 3년 안에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 주변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군사훈련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이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작전에 대비해 군사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반군 탈레반이 두 달 만에 평화협상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탈레반의 무장해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미국 특사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협상을 재개하면서 아프간 국민이 내전 종식을 바란다는 점을 탈레반 측에 강조했다며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고 폭력을 멈추고 평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역시 트위터에 미국은 탈레반의 무장 해제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그런 환상 대신 미군의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인적, 재정적 손실을 막는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발효를 목표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헌법 기념일을 맞아 열린 헌법 개정 지지파 집회에서 영상 연설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자신이 선두에 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 구조에는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하게 포기하고 육해 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된 바 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